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27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가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28장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 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아침 상황을 설교로 전했습니다. 즉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하여 붙들리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제사장의 집들로 붙들려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소집 대기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즉 산헤드린 공의회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너가 과연 그리스도냐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질문을 드렸죠. 그들은 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로 자기들을 눈앞에 두고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신성모독죄를 몰고 사형의 언도에 처해놓고 때리고 침뱉고 모멸과 멸시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고 따르지만 실제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종종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경우 지난주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실제와 다른 예수, 즉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혹은 자기만을 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자 마태는 그렇게 금요일 새벽 유대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그들의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 라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지난주 살펴본 2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이미 그 나라 주권이 로마인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만큼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만큼은 반드시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일반 재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 로마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이제 우리들의 시각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앞서 있었던 나라이잖아요. 그죠? 그 시대만 해도 그 시대 문화의 그 어떤 잔재만 봐도 보통 발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시각으로 종교재판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는 거 보면 한심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점령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종교재판은 하지만 그러나 사람 죽이는 것만큼은 니네들 마음대로 안 돼. 아,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야 돼 하는 그 룰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26장에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 자기들의 종교 재판이거든요. 종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시다 하고 땅땅땅 하고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로마 법은 자기들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뭐 종교 재판에 옳다 그러다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그거 미개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종교 재판이 아닌 그 로마 시민 법정, 그러니까 일반 법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2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냥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겨 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일반 법정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의 시작은 바로 그 로마의 일반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일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제가 이제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과 2절 내용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겼다 하는 재판 과정의 흐름이지만 지금 읽은 제가 3절서부터 10절까지 읽은 내용은 재판 과정의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얼른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었는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자살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주관하는 일반 재판에 관한 내용은 그 바로 뒤에 11절부터 이어집니다. 11절 보아주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다. 이 말은 어디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27장 2절. 그렇죠. 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지금 이 재판 과정의 흐름은 그렇게 2절서부터 11절로 넘어오고 3절서부터 10절까지는 내용의 흐름과 상관없는 그런 가룟 유다의 자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약간 삽입 문구처럼 들어갔는데 이런 문장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종교 재판 받는 장면이 몇 절에서 끝나냐면 68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69절부터 75절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제가 내용을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지만 그냥 제가 읽겠다고 읽었어요.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앞에 68장까지는 8절까지는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그 사형에 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재판의 내용과 상관없는 또 한 내용이 69절서부터 75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69절서부터 75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69절서부터 저랑 교독하지요.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이건 이제 안문이라는 것은 법정이 열렸던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문 뜰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기술해 가면서 26장의 종교 재판과 27장의 일반 재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혀 재판 내용과 상관없는 두 내용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많이 쓰실 텐데요. 여러분들 쓰는 글이 공학적인 글들이라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지까지 오면서 국어 공부를 많이 했을 터이니까 제가 한번 잠시 국어 문제 한 문제를 깜짝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쓰다 문장 속에 삽입 문장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삽입 문장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나요? 삽입 문장. 문장을 막 기록하다가 어떤 내용을 흐름과 상관없는 삽입 문장을 살짝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집어넣죠? 국문과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글쓰기 하셨을 때 아셨을 텐데 어떻게 하죠? 뭘 쓰죠? 예, 우리 사모님이 딱 아시네요. 책 놓으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예, 따옴표를 넣고 삽입 문장을 집어넣고 다시 따옴표를 하고 문장을 이어가죠. 그죠? 그래서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냐면 삽입 문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콤마와 콤만 사이에 있는 삽입 문장은 그 내용을 모두 드러내도 사실 글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장 흐름을 주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삽입 문장도 괜히 들어간 문장은 없어요. 그죠? 괜한 문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글 쓰는 이가 완전히 그 머리가 좀 잘못된 거죠. 아무 내용이나 땀만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걸 드러내도 문장이 흐름에는 상관없지만 관계없는 삽입 문장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삽입 문장은 항상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글이 기록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나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삽입 문장을 집어넣으면서 흐름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자 마태는 26장 하반부와 27장 상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갑니다. 종교재판, 그 다음에 일반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일반재판 이렇게 쭉 넘어가는 과정 중에 그 문장을 잠시 멈추고 이제 삽입 문장 두 곳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만 읽고 설교를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장면과 오늘 가룟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바로 그 두 삽입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삽입 문장을 넣었을까요? 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아까 국문법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삽입 문장을 넣을 때는 항상 내용을 풍성하게 하거나 그 문장에 흐르는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삽입 문장을 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베드로가 기술해 가면서 두 개의 삽입 문장을 넣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고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내용이에요. 두 문장을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따옴표 따옴표 넣어서 두 개를 삽입 문장으로 중간에 들어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감이 잡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잠시 띄어놔두고 잠시 생각할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75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오늘 본문 전이죠, 75절. 7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통곡도 모자라서 심히 통곡을 하였을까요? 왜? 왜 베드로는 통곡하는 것도 모자라 심한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 자기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면서 절단코 저는 저런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들렸어요? 새벽에 닭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번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말, 그 말이 너무 부끄러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십니까? 이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심정, 얼마나 괴롭고, 예,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스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괴롭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있었을까요? 단지 그 마음만 갖고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뭐 그런 환경을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네? 다 있죠. 뭐 그죠. 얼마든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심히 통곡까지 들어가 본 분들 계세요? 심히 통곡했던 거. 왜 베드로는 미안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히 통곡까지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마태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절망,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안 버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냥 뻥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예, 진심이었다고요. 진심.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서 베드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부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 이렇게 투망 던질 때 가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본문 설교할 때 만약에 정말 그랬다 그러면 신비한 거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면 씩 다 떠나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제자들을 막 마을로 파송하고 그랬겠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는 그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따른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3년 됐을 때 여기 땅 그러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전부터 이미 여러 날 여러 시간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많이 펼치셨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거든요. 따라 나서고 자기 온 삶을 다 바쳐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다고요. 그러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의 생명이 잠깐 위협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하고 또 부인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예? 속상한 마음에 그쳐 이어 무슨 마음까지 있냐면 자기 자신에서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내가 베드로인데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래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그 열심, 자기의 결단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가룟유다는 어떨까요? 가룟유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3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목을 맸을까요? 네? 죄책감에, 예, 죄책감에 단순한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죠? 예.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뻥이었을까요? 순 악한 심령만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도 역시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참 뭐 그래도 뭔가 그 새로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마음에 불만이 들어왔죠. 그죠? 예. 자기가 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게 있은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자 한순간 실수인 거거든요. 한순간. 한순간 속상한 마음이 확 우러나오니까 에이 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왕 돌아가실 거 내 은30이라도 건지자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가서 은30 다시 돌려주면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같다.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미 때가 늦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피값을 네가 받아라.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와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괴로워서 심히 통곡해서 울었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 자살을 했어요. 심히 괴로워서. 누가 더 양심적인가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저 정도였어? 저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괜찮아. 그런데 누가 더? 네?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 죽었어요. 누가 더? 사실은 경중을 따지기가 좀 어렵죠. 그죠? 베드로는 그래도 팔아넘기지 않았으니까 심히 통곡하는 데까지는 괜찮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으니까 자기가 목매 죽는 데까지 가도 그럴 수 있어. 그죠? 예. 더 나갔으니까 더 나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가룟 유다께 욕할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 놈이잖아요. 왜? 예수를 팔아넘겼으니까 천하의 몹쓸 놈, 죽일 놈.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실력에 자기 자신의 믿음에 절망감이 느껴져서 그도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목을 스스로 맺겠습니까? 그죠? 예, 스스로 절망해서 목을 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자 마태는 왜 이 두 사람의 절망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흐름에 삽입 문장으로 두 문장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진작이 가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절망감. 예. 베드로는 어떤 것에 대표나 하면 자기 자신감의 대표예요. 자기 자신감의 대표도 역시 절망이 이를 수밖에 없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의 대표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절망이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절망스러운 존재.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해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절망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으로만 머리에 남는 줄 아세요?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요. 지식으로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는 누구냐? 4대 성자 중에 한 분.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에요? 인류의 죄 때문이야. 아무 절망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절망감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관념 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크게 나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도 더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인간의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히 통곡해서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해서. 가룟 유다보다 조금 난 게 있다면 죽지 않은 거.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어쩌면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일 수도 있어요. 비록 죽으면 안 넘겨졌지만 어떻게 저주까지 부인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자살까지는 안 했어요. 그죠? 그게 좀 어쩌면 좀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자 심히 통곡하고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뭐 했을까요? 심히 통곡하고 그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예, 갈릴리 자기 마을로 갑니다. 가서 나는 고기나 잡겠노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절망감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의 표시일까요? 절망감의 표시죠. 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가 차라리 나는 물고기나 잡겠노라. 죽지도 못했어요. 그죠? 죽지도 못했으니까 물고기나 잡겠노라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1장 내용. 21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그 찔리는 얘기겠어. 그동안은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버려도 나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용감하게 그 진짜 그때 같았으면 주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랬을 텐데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을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해.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글이라 어떤 그 액센트가 표시가 안 됐겠지만 아마 조금 주눅드는 말로 하지 않았을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하는 정도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예수님이 어떡하죠?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또 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근심이 돼서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뭘 안다는 얘기예요? 내 실존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이지만 내 실존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고기나 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입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젊었을 땐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네 마음대로 못 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 스스로 절망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얘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나에게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만큼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행히도 기독교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내가 원하면 다 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종교,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종교라니까요. 왜?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그래도 공부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돈 벌 능력이 있고 우리 집에는 그래도 내 아버지가 백그라운드로 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어서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절망감을 분명히 확인시키시거든요. 근데 왜 확인시키지 않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절망감을 경험시키신다니까요. 베드로가 늘 그랬던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시키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얘 네 마음대로 못 산다. 예. 여러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망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요. 저자 마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기술에 가면서 중간중간에 삽입 문장으로 그 두 사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 이 삽입 문장 두 개를 집어넣은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직도 나는 아직도 뭐 괜찮아. 아직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았어. 감사하십시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목이 곧고 완악해서 정말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시죠. 양보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본질의 절망감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전혀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전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생명 즐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지까지 간섭하셨기에 오늘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랬네. 세 번 밖에서 통침이 통곡해서 마땅하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침이 통곡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여러분이 가룟유다의 위치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목을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가룟유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양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을 맺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또 자살 방지했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여러분 양심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양심으로 따지면 허구한 날 가론이도 나쁜 놈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신의 절망감을 느끼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잘한 건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어?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있는지 한때는 열심히 있지만 가룟유다 같은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요. 한때는 열심히 있지만 무슨 급한 일만 생기고 어떤 조금 더 좋은 일만 생기면 언제든지 잠깐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라고 다. 뭐 아무리 믿음 있다 교수가 오라고 해봐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나. 여러분 다 스스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주일날 미팅 가자 그랬을 때 교수한테 안 됩니다 하고 나올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 여기서 10년 목회하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다 그런 존재이라고요. 주님 앞에 예배를 내가 무엇보다도 존귀 여기겠다.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베드로 근처도 못 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절망감을 경험시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주 앞에 찾아가서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그게 세상 안에서 축복이라니까요. 세상 가치 누리고 사는 것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누렸잖아요. 사실은. 그죠? 많이 누려봤지만 여러분 만족 없지요? 더 큰 거 누리잖아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누렸던 그 수준도 못 누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7, 80%는 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5%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이 땅에 얼마나 벌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느냐고요. 근데 더 큰 것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더 큰 것, 더 안락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에 도달하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엔 또 열등감이 있고 또 갈급함이 있고 이게 인생에 사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고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듣고 잊어먹는 기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삶에 우리 존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